토요 인문학 콘서트 우면동 EBS 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공개 방송입니다. 오페라로 만나는 사랑의 다섯 가지 빛깔. 오늘 정말 많은 방청객 여러분이 찾아주셔서 재미나게 함께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거나 계획 중이신데 산으로 바다로 가야 꼭 휴가인가요? 세계적인 테너의 목소리로 현장에서 직접 음악도 듣죠.
그럼요.
오페라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도 있죠.
네.
뭐 잘만 하면 책 선물에 공연 선물도 쏟아지죠. 여기 오신 분들은 일석사조의 피서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곳에 오신 그 분들 가운데서요, 몇 분들 잠깐 만나볼까요, 정미 씨?
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오늘 방청 온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우주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아유, 안타깝네요. 오늘 안 오셨네요.
아니, 아까 손 드셨잖아요. 아, 예, 우주에서 오셨다.
아, 우주에서 오셨어요. 다시 가신 거라고요? 예. 한국에서 제일 멀리서 오셨다. 아, 예, 예, 마이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전 경남 진주에서 왔습니다.
진주에서?
네.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이 공개 방송 보시려고요?
그 EBS 사이트에서 막 보다가 네. 팝업창에서 네, 이제 네. 토요 인문학 콘서트를 한다고 이제 봐가지고 네. 저희 이제 오페라를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네. 잘하셨습니다.
진주에서 오신 성함을 좀 여쭤볼게요.
아, 저는 하경미라고 합니다.
네네. 네. 경미님 오늘 오셔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오페라가 좀 많이 어렵게 생각했는데 네. 들어보니까 재밌고 이제 좀 문턱을 좀 낮추겠다는 생각했는데 정말 어기 잘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이 선생님하고 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계속 쏙 들어오죠.
네네. 정말 예. 이야기 정말 쉽게 잘 들었어요.
옆에 계신 분도 혼자 오셨나요?
네.
네네. 잠깐 마이크 좀.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보다는 좀 더 가까운 수원에서 온 최준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네, 좋습니다. 사실 저는 오페라에 대해서 되게 문외한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오페라에 관련된 것도 되게 본 고장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번 이 오페라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네. 관람도 하고 싶다, 뭐 그런 관심이 좀 생겨서 네. 이런 좋은 기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계속 이 더위에 계속 거슬리게 손잡고 계시면 저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 서울 그 물레동에서 온 이상문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아내 최혜영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방청객들이 쳐다보고 손 좀 놀만도 한데, 예, 예. 아, 굉장히 그 좀 떨어져 앉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서 어떻게 신청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도 그 EBS 토요 인문학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네네. 좀 와이프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들으실 거죠?
예, 열심히 듣겠습니다.
좀 거들보셨네. 저희 콕 누르셔서 자주 오셔가지고 방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분위기 어떤가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도 듣고 하니까 네. 더위가 싹 날아갈 만큼 이렇게 너무 기분 좋은 에너지를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다정한 모습 좋고요. 오늘도 네. 끝까지 공연 보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하경미님, 최주훈님, 이상문, 최혜연 부부에게는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큰 벗에서 펴낸 오페라처럼 살다 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관람권을 드릴 거니까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페라를 만나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 이끌어주시는 분들을 정미 씨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국내 대표적인 음악평론가시죠. 이용숙 선생님. 예, 그리고 세계 최정상의 테너 계명대학교 음대 하석배 교수님 모시고 2부에도 쭉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김건희 씨와 피아노 김나영 님께서도 아름다운 음악 저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네, 1부에서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 만나봤어요. 2부에서는 전혀 다른 사랑의 모습을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위험하고 치명적인 오페라 속 사랑. 아, 정비 씨, 이런 사랑과 관련된 오페라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갸르맨 아닐까요? 제일 먼저 오페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알 것 같아요. 정열의 여인, 카르멘.
맞습니다. 예, 예, 치명적인 유혹의 대명사죠. 카르멘을 이번에는 만나보도록 하죠. 이용수 선생님, 자유분방한 여인 카르멘, 오페라에서 만날 수 있는 판무 파탈의 뭐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판무 파탈이라는 말이 치명적인 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무엇을 치명적이냐, 남자에게. 예, 그런데 원래 이 프랑스 작가 메리메가 쓴 원작의 카르멘은 판무 파탈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여자였습니다. 원래 자기 남편이 집시 산적단을 이끄는 그런 두목이었는데 카르멘이 남편을 대신해서 그 산적단을 이끈 거예요.
오.
그런데 남자들보다도 더 아주 두뇌 플레이가 치밀하고 남자보다 더 강한 그런 여자로 아주 리더십이 강한 여자로 그렇게 원작엔 나오거든요.
네.
근데 오페라 무대에 이런 여자를 세웠다가는 아주 까무잡잡하면서 팔뚝도 굵고 아주 신체 강건하고
네네.
이런 여자를 여주인공으로 딱 세우면 아무도 오페라에 안 옵니다. 관객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페라의 여주인공은 감정이입이 되면서 막 그 매력이 솔솔 솟아나는 뭐 이런 인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파탈로 변신하게 됐어요. 카르멘.
네.
예,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네.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이 작품 속의 여주인공인 카르멘은 이전의 그 오페라 속 여주인공과는 여러 면에서 좀 파격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예.
일단 초연이 됐을 때부터
네.
관객들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요?
프랑스에서 이 작품이 초연됐을 때 음악도 좋고 내용도 재밌고 너무너무 좋은데 초연이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극장에 온 많은 관객들이 정말 주말에 예쁜 옷 잘 차려입고 선보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오페라 극장에. 그랬는데 선을 보러 왔는데 무대 위에서 집시 노동자들이 담배 공장 노동자들이 막 싸움을 벌이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선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굉장히 관객들이 어쩌면 이렇게 부도덕한 여주인공을 정말 이 남자를 사랑했다 저 남자한테 갔다가 뭐 이렇게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오페라 주인공으로 내세우느냐. 그리고 이 하층민들 정말 집시 노동자들이 막 싸우고 뭐 이런 장면들 그런 것들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아주 화를 냈기 때문에 사실 이 오페라가 위제가 너무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도 초연하고 불과 얼마 만에 무대에서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보다는 외국에 그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성공을 해갖고 다시 몇 년 만에 프랑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여자 주인공인 카르멘의 파격성에 비해서 같이 또 출연하는 또 동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은 호세입니다. 이 호세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 돈 호세라는 이름에서 나오듯이 돈이란 말이 보통 귀족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르멘하고는 만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관계인데 이 도노세가 그 카르멘이 일을 하고 있는 공장 앞에 건물을 쓰게 돼요. 그런데
네.
원래는 자기 고향에 결혼을 약속한 미카엘라라고 하는 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카르멘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 오페라에서 도노세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성격은 아닌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었죠.
제가 가장 많이 한 오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외국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네.
뭐 저랑 잘 맞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실 도노세 역할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처음엔 군인으로 나와서 상당히 그 남성미가 넘치고요. 중간에서는 네. 부모부터 뭐 버림받은 그런 아주 비참한 역할을 하는데 그 마지막 카르멘을 죽이는 장면이 상당히 압권입니다. 음악적으로나 연극적으로 드라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상당히 즐겨했던 오페라인데 그 음악적으로 상당히 감동적이어서 제가 좋아했던 오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기회엔 카르멘에서 카르멘도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카르멘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녀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유명한 카르멘의 노래를 낭송으로 음미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랑은 길들지 않은 새를 남정미 씨의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사랑은 길들지 않은 새. 사랑은 길들지 않은 새. 아무리 애써도 길들일 수 없어.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 한번 싫다면 그만이야. 겁줘도 달래도 소용없어. 저쪽이 짓거리면 이쪽이 입 다물죠. 이쪽 분에게 마음이 있어. 말은 안 해도 나를 즐겁게 하니까.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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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난 보헤미안. 법도 규칙도 없어. 날 안 좋아한다면 내가 좋아해 주지. 내가 좋아하면 그때는 조심해야 돼. 새를 잡았다고 생각해도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려. 사랑이 멀리 있다면 기다리겠지만 기다릴 것 없어요. 여기 있는 걸. 당신 둘레를 요리조리로 왔다 갔다 돌아와서 잡은 줄 알았는데 도망가고 도망간 줄 알았지만 움켜잡을 거야.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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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타고난 보헤미안. 법도 규칙도 없어. 날 안 좋아한다면 내가 좋아해 주지. 내가 좋아하면 그땐 조심해야 돼.
네, 귀에 익숙한 음악이었죠. 일막에 나오는 사랑은 길들이지 않은 새, 그 가사를 들어봤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호세가 카르멘에게 빠져듭니다. 같은 남성의 입장에서 또 이제 본인이 역할을 하면서 호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력적인 여자에게 빠져드는.
그렇죠. 아까 1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소리 좀 굵고 깊을수록 네. 남자들이 매력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남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신용도가 높은 목소리, 좀 굵은 목소리를 그러는데 네. 그런 목소리일수록 잘 빠져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군인이었고 여자친구는 멀리 살고요.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아주 젊은 군인이 보기에는 아주 참기 힘든 그런 장면이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금방 유혹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호세와 카르멘은 사랑을 하는 방식도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가사에서도 봤지만은요, 카르멘이 길들여지지 않은 새와 같은 어떤 자유분방한 사랑을 한다면 호세는 한 번 사랑에 빠지면 정말 앞뒤 안 가리는 순정파가 아닌가 네, 싶네요.
네. 카르멘은 집시고 안달루시아 지방의 집시. 스페인에서도 안달루시아라는 지방은 가장 태양이 뜨겁고 정열적인 그런 곳이죠. 네. 그런데 이 호세라는 사람은 출신이 바스크 지역이에요. 바스크 지역은 스페인 영토 안에 있지만 사실 스페인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네.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성격을 타고난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이 바스크 지역의 여자들은 전부 아주 얌전하게 머리를 따내리고 푸른색 긴 치마를 입는 그런 여자들이에요. 네. 이 카르멘과 같은 집시 동료들, 이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아까 하석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치마 입고 그리고 너무 덥고 정말 노동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거의 상의를 다 풀어 헤친 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얌전한 동네에 살다가 이 순정파인 남자가 이런 동네에 와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랑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서로 다르다 보니까요. 카르멘은 호세보다도 화려한 그 투우사 에스카미오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음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수님 카르멘과 호세는 최악의 커플이라면서요?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저도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예. 음악적으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저음 파트고 예. 도노체도 그렇고요. 그런데 상당히 반대편 음악을 하는 사람하고 잘 맞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음악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탈리아 오페라 만났었고요. 이번에는 BJ 카르멘으로 프랑스 오페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오페라하고 프랑스 오페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언어적으로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르죠. 예, 이탈리아어는 그냥 언어 자체가 음악이다. 말만 해도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네. 그런데 프랑스어는 여러 가지 어려운 발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 프랑스 오페라 특히 카르멘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메조소프라노 주인공하고 테너 주인공을 이렇게 엮어줌으로써 그 이탈리아 오페라의 기본 공식인 소프라노와 테너가 사랑하는데 또 마리톤이나 메조소프라노가 방해하면서 끼어드는 이런 네. 공식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소재가 재미있고 음악이 탁월했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 오페라의 인기를 뛰어넘는 그런 유일한 프랑스 오페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 카르멘 이야기 정리하면서요. 오페라 아리아 한 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돈 호세가 원래 자기 고향의 바스크 지방이죠. 상당히 멉니다. 산을 뭐 하나 넘어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여자친구가 있다 그랬는데 이 여자친구가 편지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남자친구가 카르멘이라는 다른 여자랑 이렇게 사랑에 빠졌다고. 그래서 짐을 싸들고 어머니의 소식을 들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그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그래서 공포와 그런 무서운 감정을 기도를 하면서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음악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카엘 아레 즈디 그리엥 느메무방트 이 곡을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소프라노 김건희 씨의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김건희 씨의 목소리로 오페라 카르멘 3막에 나오는 주디 크리앙드 맵부방 때 들었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아요 라는 뜻이래요. 김건희 씨 그리고 김나영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2부에서 만나는 독한 사랑 이야기. 이번에는 사랑의 배신을 전면에 내세운 그런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발렐리아 루스티카나. 이 작품을 이용수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다고.
아, 네.
예, 예. 선생님, 제목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 카발레리아라는 말은 기사, 귀족 기사라는 뜻입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루스티카나라는 말은 시골, 시골에. 그래서 시골의 기사라고 해서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 작품 제목을 향사 이야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어려운데요.
지방 기사.
지방 기사 이야기.
네. 그래서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느냐 하면은요.
네.
보통 옛날에 이제 기사들 보면 결투를 많이 했잖아요.
네.
뭔가 명예를 다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결투를 신청해야만 그 명예가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칠리아의 시골 마을입니다. 아, 그래서 정말 농사를 짓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마치 귀족 기사들처럼 결투를 한다고 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뜻을 넣어서 여기에 시골 기사라는 오페라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네, 네. 이런 그 카르멘에서도 사실주의적인 면이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베리스모 오페라라고 한다면서요?
네.
요거에 대한 용어 설명도 좀 해주세요.
네. 네, 베리라는 말은 진실 그런 뜻이죠.
네.
그리고 스모라는 것은 보통 영어에서 뭐 리얼리즘 이런 식으로 이즘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네.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리스모라고 하면 뭐 진실주의라고 해야겠는데 사실주의, 뭐 문학에서는 사실주의가 있고 사실주의에서 좀 더 극사실주의 쪽으로 나가게 되면 자연주의가 되죠. 그래서 문학의 사조에서 자연주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오페라 연극에서 베리스모예요.
그런데 이 베리스모 오페라가 바로 이탈리아에서 발전을 했다고요?
네, 예, 네. 이탈리아에서 특히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는 상당히 영화를 누리던 지역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굉장히 아주 가난한 농촌이 돼버렸죠.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젊은 작가들이 나서서 왜 정말 연극이나 오페라에서는 이렇게 뭐 화려한 세계, 특히 오페라에서는 귀족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그래서 왜 꼭 그런 화려한 생활만을 오페라 무대에서 보여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반발로 우리의 실제 삶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고 처절하고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데 왜 이런 것들은 오페라 무대에서 보여줄 수 없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런 활발한 운동이 연극에서 시작되고 이제 또 오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리스모 오페라라고 부르죠.
네.
대체로 시기적으로 보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한 20년 동안을 베리스모 오페라의 최전성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투리투를 연기하실 네. 때 어떤 점에 좀 집중하셨나요?
지금 이 투리투 역할은 그 아까 사실주의 말씀하신 데 사실주의를 표현해서 사투리를 썼습니다.
야.
보통 그 오페라는 표준어를 쓴다거나 그게 표준적인 대사를 쓰게 되는데
네.
이 오페라는 앞에 시실리아나라고 하는 그 뒤에 무대 막대에서 부르는 아리아는 그 시실리아 사투리를 썼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인기도 끌었고 특이한 점이었는데 그런 약간 지방의 지역에 있는 그런 거친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뭐 아름다운 역할도 있겠지만 예, 그런 남성적인 역할을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교수님은 이탈리안을 표준어도 하시고 시칠리아 사투리까지 네네. 하신 거네요. 무대에서도.
이게 국어 그렇죠. 도와주네요.
아, 예, 그 사투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울 것 같아요.
쓰여진 것도 읽기는 어려운데 워낙 네. 유명한 테너들이 시칠리아 출신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게 스테파노 같은 사람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리지널 버전으로 많이 음반을 남겨서 네. 공부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 투리투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네. 이전의 테너들과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테너 주인공인 투리투는 좀 어리석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옛사랑이 그리워도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여자죠. 게다가 자신의 아이를 가진 산투차가 있는데도 옛사랑에 집착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걸 보면 비극을 자초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투리투가 참 이해가 갑니다. 사실
아,
예, 이 투리투의 여자친구였던 롤라가 네. 투리투가 군대 간 사이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정말 그 사랑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산투차라는 다른 여자를 사귀긴 했지만
네.
얼마나 그 아쉽겠어요. 정말 첫사랑이고 자기가 꼭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딴 남자한테 그것도 이제 여기서 어떤 그런 새로운 신분의 차이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토리토의 원래 여자친구가 결혼한 남자는 좀 돈이 많은 그런 상인이에요. 마차 몰고 다니면서 운송업하는 운송업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칠리아에서는 이 전통적으로 농부로 살면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새롭게 이제 돈을 번 그런 상인 계층하고 굉장히 사회적인 알력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오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이용숙 선생님 목숨 건 사랑을 믿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테너로서 네. 정말 탑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해보셨잖아요, 역할.
네, 그렇죠.
가장, 뭐, 공감이 갔다거나.
저 이거 궁금했어요. 네.
네. 교수님이 네. 가장 좋아한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아까 라보엠을 상당히 좋아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라보엠은 아주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현실성이 좀 떨어졌고 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가장 최근에 한 공연이었고 그리고 조금씩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됐었어요.
아. 배신과 질투로 점철된 사랑 카발렐리아 루스티카나 만나봤는데요. 이 오페라에는 아름다운 곡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죠. 합창곡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이런 네. 유명한 곡도 있고요. 아, 그리고 또 간주곡 아주 아름다운 간주곡이 들어있죠. 아주 유명한 곡이 들어있고요. 아, 그리고 또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산투차가 부르는 노래고요. 아, 그리고 하석배 교수님이 부르시는 노래 또 아주 중요한 그 테너 아리아가 두 곡이 있습니다.
네. 네,
포도주의 노래가 있고 나중에 어머니 오늘 술이 유난히 독하군요 하는 노래가 있죠.
아, 네. 그 가운데서 한 곡 하석배 교수님의 노래로 청해 들을 건데요.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맘마 꾀일비노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부른 아리아인데 사실 이 부르기 전에 그 시칠리아산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들어옵니다.
아.
그 갓 숙성된 술이기 때문에 와인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시칠리아 와인 좋아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독하기 때문에 그 술을 먹고 이제 실토를 하고 죽기 전에 어머니한테 자기 여자친구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아주 극적인 아리아입니다.
네. 자, 하석배 교수님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처절한 마음이 막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네요. 테너 하석배 교수님의 목소리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맘마 깰비노 어머니 이 술은 들어봤습니다. 결투를 앞둔 투리두가 어머니께 불쌍한 산투차의 어머니가 되달라고 유언처럼 노래하는 장면이라고 해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페라 음악평론가 이용숙 선생님 테너 하석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방송 소감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도서출판 모노폴리에서 나온 음악평론가 이용숙 선생님의 클래식 T 튠 책 보내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가운데 참여해 주신 분께는요. 저희가 오페라 작곡가들의 사랑과 삶을 엿볼 수 있는 책이죠. 도서출판 큰벗에서 나온 오페라처럼 살다. 그리고 푸른정원에서 나온 박과윤 작가의 장편소설 아무도 모르는 일주일. 그리고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오페라 연극 맥베스 등 공연 선물도 저희가 푸짐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2부 마지막에 참여 기회 있으니까요.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손 들고 참여해 주십시오.
네. 앞서 질투와 배신으로 가득한 독한 사랑 두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우,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야. 벌써 이제 끝작품을 소개해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만날 작품은 모차르트의 코지반투테. 우리말로는 여자는 다 그래. 별로 마음에는 안 드네요. 여자는 다 그래로 번역이 됩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왜 제목이요. 네. 여자는 다 그래일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여자도 다 그래.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다 그런다. 기회만 있으면, 기회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이런 의미예요.
예. 하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이건 어떤 작품인 것 같나요?
남자, 여자 다 똑같다는 거를 이 작품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뭐 그냥 남자들만 그렇다고 저희들 사회 개념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예. 여자들이 더 하다는 걸 이 고집한 투테라는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차르트를 천재 음악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재성이 가장 잘 발휘된 분야가 바로 오페라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19세기에 와서 베르디나 와그너 같은 많은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들이 있지만요. 모차르트만큼 그렇게 선율이 풍부한 작곡가는 아무도 없었어요. 네. 정말 모차르트의 오페라들만큼 그렇게 선율이 반복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멜로디가 샘솟아 나오는 그런 오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그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모차르트하고 동시대의 다른 작곡가들, 뭐 살리에리라든지 치마로사라든지 또 많은 작곡가들이 오페라 작곡가로 성공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네. 그런데 그런 작곡가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모차르트의 작품의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갔다는 거예요. 그 10%의 파격이 오늘날까지 모차르트의 작품을 정말 위대하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비슷비슷하게 들리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사실은 모차르트의 작품이 뭔가 생소하고 새로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위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치마로사나 살리에리의 작품들을 더 좋아하고 모차르트가 너무 새로워서 좀 버겁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하 교수님 동의하세요?
유명한 예 맞습니다. 당연히 천재 작곡가란 말을 붙인 이유가 다 그런 이유였었고요. 네. 뭐 베토벤 같은 사람도 후배들이 물어봅니다. 어떤 작품을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모차르트 작품 무조건 분석을 하라 그러고요. 네. 저희들 연주자들 입장에서 기악이나 성악 같은 경우 특히 성악가 같은 경우에 목소리가 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모차르트 작품을 가지고 다시 치료를 받습니다. 그걸 불러서 학생들이나 저희들 전문 연주자들이 모차르트 작품을 불러서 목소리가 좀 안 좋으면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기초부터 하는 작품이고요. 뭐 전문가나 비전문가들 다 통틀어서 이건 꼭 필요한 그런 테크닉이기 때문에 네. 모차르트 작품은 그 정도로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본이 되는 그런 네, 작품인데 코지반투테 이 선생님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들을까 봐요.
네, 이번에는 두 커플이 나오는데요. 네. 네, 사랑하는 약혼자와 약혼녀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장교들이고 귀족들이고요. 여자들도 역시 귀족 처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18세기 나폴리 오페라라고 해서요. 그런 일정한 형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다 반드시 6명이다. 등장인물은 6명이고 그중에 4명. 두 커플은 신분이 높고 그리고 젊은 사랑하는 주인공들이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나이가 많거나 하녀거나 뭐 이제 이런 들러리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랑에 빠져있는 약혼자 커플 두 커플 그리고 철학자 나이가 좀 들고 세상 물정에 밝은 그런 철학자가 나오고 그리고 네. 또 이 아가씨들의 하녀가 등장하죠. 네. 아주 정말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아직 젊지만 뭐 그런 하녀 데스피나라는 그런 하녀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남자들이 자기 약혼녀가 과연 끝까지 정절을 지킬 것인가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네네. 자기를 지금은 이렇게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그럴까 계속 궁금해서 정절을 시험하는 내기를 합니다. 네. 돈을 걸고 이 철학자하고 그래서 이 철학자는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정절을 지키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아라비아 사막에 산다는 불사조와 같다. 모두 다 아라비아 사막에 불사조가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불사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정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기회만 있으면 여자들도 다 바람을 피운다. 그래서 결국은 24시간 내에 이 남자 둘 약혼자들이 변장을 하고 알바니아 기사로 변장을 하고 여자들을 찾아와요. 왜 알바니아의 기사냐면 그 당시 이슬람 세계에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유럽 세계의 남자들은 그 예의를 잘 지키는데 특히 귀족 남자들은 알바니아는 이슬람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남성성이 살아있는 좀 아주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남자들인 거죠. 네. 아, 그래서 그런 야성적인 남자들로 변장을 하고 수염을 이렇게 달고 나타납니다. 네. 여자들이 넘어가죠. 그래서 새로운 남자들하고 결혼까지 하기로.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변장을 풀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여자들을 마구 추궁하고 여자들이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다가 이제 철학자가 아 이렇게 겪어봤으니까 아, 세상에 정말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고 사는 게 사랑이다 하면서 그냥 원래 커플대로 결혼해라 이렇게 들은
마무리는
이야기입니다.
훈훈한데 참 무모한 시도 아닌가요? 정절 시험을 한다는 게. 네.
하지만 이걸 무대에 올리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아까 전에 뭐 아니 이렇게 노동자 계급이 나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항의도 하고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나중엔 상대방의 약혼녀와 사랑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볼 땐 조금 불편한 설정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평가가 그때 어땠나요?
네, 음악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의 평가를 받았지만 이 내용 때문에 막 나중에는요 이걸 19세기에 가면 그 대본을 바꿔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도덕 교과서 같은 너무 얌전한 얘기로 네, 정말 너무 얌전한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로 바꿔가지고
그럼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재미가 없죠. 네. 그리고 음악하고도 안 맞잖아요. 원래 내용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는 다시 원래 모차르트의 내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 쌍의 커플 아까 그 훈훈하게 마무리는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그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조금 전에 뭐 네.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연 당시 그 모차르트라는 사람의 또 성격에도 기인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상당히 앞서갔던 사람이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사회 실험적인 일들을 많이 할 때입니다. 네. 지금 이 작품을 지금 봐도 뮤지컬하고 거의 가까운 수준의 그 공연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시 뭐 종교적으로나 뭐 지식인들한테 상당히 지탄을 받았던 작품인데 지금 재해석이 되고 규모를 좀 넓히면은 훨씬 더 지금도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본 오페라는 뭐 이태리어나 프랑스어 등으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어렵게 여기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미리 예습을 하거나 내지는 좀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입장에서 성악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 교수님 어떠셨어요? 언어부터 다시
그 하셔야 될까요? 한국어가 상당히 뛰어난 언어입니다. 네. 다른 나라 말을 카피해서 공부하기가 쉬운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뭐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성악가가 많은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아. 그다음에 워낙 이렇게 요즘 자료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그 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금방 또 배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은요, 판소리를 만약에 이제 유럽에서 이탈리안이라든가 프렌치로 하는 것처럼 그들의 오페라를 우리말로 좀 바꿔서 하면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번안 오페라도 사실 많이 있죠. 그리고 영국의 ENO, English National Opera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오페라나 프랑스 오페라를 전부 영어로 공연을 합니다. 아. 그리고 독일에 있는 코미쉐 오파 같은 경우에도 그 극장은 모든 여러 나라 언어의 오페라들을 독일어로 자국어, 자기 나라 사람들이 그냥 정말 자막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언어를 바꿔서 공연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그런 시도가 많이 있어 왔죠. 특히 소극장 오페라에서는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도도 물론 오페라 초심자들에게 오페라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데는 크게 정말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페라라는 것은 작곡가가 어떤 추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페라 대본,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눈앞에 놓고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맞는 음악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요. 네. 전체적인 그 내용의 악상을 음악으로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음악하고 정말 그 언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역시 원어 공연이 정석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영화는 줄거리를 뭐 알고 보면 굉장히 긴빠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오페라는 줄거리를 알고 보면 볼수록 재밌다더라고요.
네. 워낙 공부할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오페라는요.
그리고 연주자들이 다 바뀌니까 네. 그 사람마다 조금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공개 방송 오페라로 만나는 사랑의 다섯 가지 빛깔,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라 트라비아타, 가난한 나라의 행복, 라보엠,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 카르멘,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죠. 질투와 배신을 사실적으로 보여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사랑의 속성 혹은 그 포용성을 보여준 코지판 투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다양한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방청객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정미 씨?
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큰벗에서 나온 오페라처럼 살다 책을 비롯해서 오페라 연극 맥베스 공연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요. 예, 한번 가서 보시면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희가 방청객 분들에게 사전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있냐 이렇게 밖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서 오페라 가수가 되려면 얼굴도 예뻐야 하나요? 그리고 천성적으로 노래를 잘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방청객 계십니다. 어떻게 계세요? 예.
아, 네. 좋은 질문인데.
네. 네.
잠깐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인사 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온 누구세요?
고양시.
고양시에서 멀리서 왔네요. 몇 살이에요? 이름이랑 얘기 좀 해줄래요?
임승구고. 네. 14살이요.
그렇구나. 그래요. 승구 학생 지금 오페라 가수가 되려면 얼굴도 예뻐야 하나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요거 질문 교수님한테 한번 들어보죠. 질문하신 거 얼굴도 예뻐야 하나요? 천상적으로 노래를 잘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이 왔네요.
원래 배우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얼굴 외모가 중요했고요. 그런데 네. 지금은 그 오페라라는 거는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고 네. 멀리서 봐야 되기 때문에 분장술이 상당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그런 분장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은 이렇게 점점 그 텔레비전 같은 게 발달하니까 그쪽으로 치우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노래를 잘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만에게 열려진 문인가요? 아니면 정말 노력하면 될 수 있나요?
제가 뭐 여러 자료나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 타고난 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20대 초기에는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성공을 하던데 네. 30대, 40대 가니까 역시 노력한 사람들이 무대에 다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네. 나중에는 결국에는 타고난과 노력이 합쳐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페라에 대해서 오늘 들어보니까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신 분도 혹시 계시면 예, 과감하게 손 들고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그러니까요. 엄마랑 같이 왔잖아요. 네.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경기도 김포에서 온 네, 김하얀이라고 합니다.
어머, 이름 너무 예쁘시네요.
네. 네. 초등학생 네. 아니신 것 같은데.
아, 옆에 딸. 예. 딸이 초등학생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함께 오셨어요?
네.
네. 오늘 오시니까 어떠세요?
네, 너무 좋고요. 네. EBS 지금 이렇게 청취한 지가 물론 영어 때문에 청취한 건데 청취한 지가 15년이 넘는데 네. 예, 영어 보다가 이렇게 공개창 있길래 네. 예, 저 오페라 너무 좋아하는데 와서 보니까 방송이 7시더라고요. 네. 이제 정말 열성적으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오페라 오늘 같이 설명도 굉장히 재밌게 해주시고 노래도 너무 근사하게 불러주셨잖아요. 어때요? 궁금한 게 생기셨나요? 아니면 뭐 알고 싶다?
평소에 오페라 좀 듣는 편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더 아는 만큼 들은다고 네. 예, 그래서 더 잘 들린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라디오는 어디서 이런 아리아 나면 이건 그런 거였어? 예, 라고 얘기 예. 결투했잖아 이거 예. 이거 하석배가 잘하는데 뭐 이런 얘기 예. 하겠네요. 그죠? 예. 잘난 척할 수 있네요.
예. 정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동받았어요.
네.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네 앞에 아까 전에 오페라의 감동을 받아서 직접 아레나까지 갔다 오셨다는
네, 네. 예.
궁금한 게 있는 게 저희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은 제작이 돼서 세계로도 나가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렇죠. 오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요. 훌륭한 작품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 공연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어떤 네,
예를 들어서
건가요?
천생연분 같은 원래 시집 가는 날이라는 작품을 토대로 해서 만든 그런 전통적인 작품인데요.
네.
예. 아, 한국 오페라가 그렇게 전통적인 소재로 제작이 돼서 해외 공연, 뭐 유럽 무대에서 또 미주 무대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셨네요. 예. 한 분만 더 만나보고 싶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예, 과천에서 온 이현규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는 이용승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여중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대 작곡가 졸업하시고 이제 모교에 부임하신 경우인데 이렇게 오페라 학교 다닐 때 본 이야기나 또 주말에 서울 가서 공연 보고 온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 나온 이 오페라 그때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악 시간에
고스란히
주인공이 돼갖고 흉내까지 축배 노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그 선생님을 그 당시에 저희 졸업하기 전에 유학을 가셨거든요. 네. 그 선생님을 뵀어요. 그 팜플렛에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 시절로 오늘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네요.
근데 한 가지 덧붙일 거는 네. 그 선생님하고 이용승님하고 너무 이미지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용승님이 라디오에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더 열심히 들었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공주풍의
공주와 거리가 멉니다.
네, 그렇게 좋은 추억이 되셨다고 하니까 네. 저희도 아주 기쁘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아유,
네.
오늘 부모님 손잡고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도무지 입을 열지 않네요. 예. 어렵네요 정말.
가서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얘기를 듣고 온 것처럼. 예. 근데 오늘 진짜 중학생들 초등학생분들 네. 학생들 많이 오셔서
그러니까 참
좋네요. 뿌듯합니다. 예.
예. 방청객 여러분의 궁금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용숙 선생님, 하석배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과 노래를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끝으로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네, 정말 이렇게 오늘 청취자들, 애청자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주시는지요. 제가 말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고요. 특히 네. 어린이 방청객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러네요.
오늘 어린이가 많이 오셔서 조금 분위기가 산만해지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네.
몰입해서 듣는지
네.
정말 감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뭐 똑같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병에 꽃이 이렇게 너무 활짝 핀 꽃만 있으면 가짜 꽃 같죠. 그런데 이렇게 활짝 핀 꽃, 조금 덜 핀 꽃. 몽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달려서 그게 아름다운데 오늘 관객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미래가 상당히 밝은 것 같고요. 저희들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이 있어야 저희들도 가치를 발휘하니까 공연장에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노래 들려주신 소프라노 김건희 씨도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듣고 싶어요. 네.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입장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좋고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저희 하석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으셨군요.
그러면 오늘 같이 또 오셨으니까 우리 나영 네. 선생님한테도 반주해주신 피아노
그럴까요?
해주신 나영 선생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네. 좋은 경험이었죠, 나영 선생님?
네, 진짜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고
수상한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어떻게
아니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기회를 준 게 이런 경험이 앞으로 음악계에 큰 그 자극이 될 것 같아서 무리를 했지만 좀 데리고 왔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공부가 많이 돼서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네 네. 네.
다들 너무
네, 함께해 주신 음악평론가 이용숙 선생님, 테너 하석배 계명대 교수님, 그리고 소프라노 김건희 씨, 반주의 김나영 씨에게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남정미 씨, 오늘 스튜디오를 가득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행복했고 감사드리고요. 책과 공연 선물 받으실 분들은 잊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경제 분야 책 한 권을 준비했어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뜨면 휴대폰 수출이 정말 늘어날지, 설명이 짧을수록 시나리오가 비싸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숫자와 데이터로 문화산업의 작동원리를 추적한 책입니다. 박스오피스 경제학 잊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8월에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명강사 시리즈를 연속 방송하게 됩니다. 열하일기의 고미숙 선생님,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의 최진석 교수님 등 국내 대표적인 인문학 명강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7월 32일 토요일 이 자리에서 최진석 교수님의 명강연을 공개 방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역시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많이 많이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H 콘서트를 팔로잉 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오페라 코지판 투테 가운데에서 미풍이 불어오네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